역대상 27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왕의 역대시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 믿음을 위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직 그 일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관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구약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로 채워져 있고 또 신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성경을 덮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느낌이 사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건 어쨌든 내가 이제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고생하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전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 나를 주관하고 일하신다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은 이제 하긴 하지만은 사실 그것도 뭐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막연한 그런 말일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생생히 믿고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은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관심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겁니다. 성경을 덮고 그냥 자기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찾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된다. 또 그런 생각들이 사실 또 많아요.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보는 마음이 더 멀어지죠. 차라리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라도 하는 것이 이제 그 순간만큼 후련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이고 또 뭔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한 자기를 돌아보셔서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라도 할 수 있으니까 성경 보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쪽으로 마음이 사실 또 기울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이제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을 그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믿음을 그런 의미와 용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죠. 서울에 그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뭐 새벽마다 수천 명이 이제 나온다고 자랑을 합니다.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신앙 규범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또 자기를 위해서 피곤함을 미끌고 교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새벽이든 언제든 그런 뜻과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죄이다는 생각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추운 날 새벽에 덜덜 떨면서 교회에 오면은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막 소리친 음성을 듣고 볼 것이고, 그러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도 뭔가 믿음이 강해지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감동과 느낌을 성경이 안 줘요. 성경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자꾸 이 성경보다도 자꾸 내가 뭔가 체험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성경을 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리면은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덮으면은 성경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세상 듣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말입니다. 죄가 바로 그러해요. 죄가. 성경이 얘기한 죄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알지를 못하면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자가 신을 찾는 게 종교예요.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는요, 윤리 도덕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윤리 도덕에 어긋난 거. 근데 성경에 드러난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인데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게 예수님께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죄란 말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는 게. 사람이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증거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는 증거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게 그게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 가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전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있다고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난 믿음이 있다? 그게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죄라는, 그것이 예수님께 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죠. 물론 뭐 성경 본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해줘도 인정을 안 합니다.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적이 되는 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기를 예수님의 원수로 보게 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하심이 지금 현실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경을 펼쳤을 때에 드러난 우리의 현실과 성경을 덮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져야 돼요. 욥의 세 친구가 바라본 욥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몸으로 겪고 살아갈 현실이 진짜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도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살아간 현실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지켜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는 것도 결국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다가 망한 것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죄 지어서 망해서 그런 식의 본다면은 그렇게 보는 나는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유다가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면은 우리 모두가 망하는 게 마땅해요. 그게 옳단 말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무시하고 자기를 죄의 존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 자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경을 본다는 그 의미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그 죽음, 인간의 본래 그 상태, 죽음을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거, 나의 그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관계,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나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이게 하셨다. 그렇게 보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죽음을 체험을 하고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자연히 이제 내가 믿는다는 인간의 믿음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게 돼요. 아,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참 뜬금없는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군대를 12 반열로 나누고 각 반이 2만 4천 명씩 조직이 되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군대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야요.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고 이야기가 22절까지 이어져요. 지파마다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 지도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완전히 망해버린 체험을 한 유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린 그 체험을 한 유다에게 왜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관할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사람 지도자가 누구고 뭐 시므온 사람 지도자가 누구인가는 지금 유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갈라진 이스라엘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르우벤 지도자 이게 유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도자 이야기 다음에 또 뜬금없이 나오는 게 인구 조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본문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인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진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홍구멍이 났는데 이 지도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상상이 되는 것은 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 지파마다 지도자가 세워졌으면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도자가 통솔을 잘하고 일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부흥을 한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인구 조사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진노한 그런 이야기 왜 튀어 나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파의 지도자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는 하나님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바랬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분으로 우리가 또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꽃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 도와서 번성하고 그런 좋은 길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지를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계속 볼 거니까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셨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현재보다 더 천배나 많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길 원한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천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배나 많아진다. 그만큼 이제 부강해지고 번성케 한다는 거죠. 모세 축복이 그만큼 기분이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기 좋은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 혼자 너희의 일을 담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택해라. 택하면은 내가 그들 지파 수령으로 지도자죠. 수령으로 삼겠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모세를 대신해가지고 일할 재판장을 이제 세운단 말입니다. 수령을 세우고 그래 세운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뭔가 번성하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천배나 많게 할 거다. 좋은 축복도 받았고 수령도 세웠고 재판장 세웠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 조직을 딱 갖추는 거 조직을 갖추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앞길은 하나님 도움 받으면서 정말 순탄의 형통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성경이 인간이 기대한 그대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일하심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간이 기대한 그 길로 그대로 이끌어가는지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판을 공의로 해라. 사람 낯을 보지 말고 공의로 해라. 차별 두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재판을 공의로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공의라고 하는 거 없어요. 공의로 재판을 안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에 사람 외모 보지 않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재판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해요. 그런 실패의 대가는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진노로 진멸하는 게 실패의 대가란 말입니다. 결국 모세가 지금 말이 뭐냐면은 축복을 했고 수령도 세웠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율법의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망할 거야. 그 신명기 1장 5절 보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시작 율법이에요. 율법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라는 것인데 율법을 잘 설명해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실패해서 망할 거야. 다시 말해 율법은요 설명을 하면 설명할수록 인간의 실패로 드러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비록 하늘의 별같이 번성을 하고 천배가 더 많아지고 수령을 세워서 지파를 다스리는 조직까지 갖춰가지고 하나의 어떤 국가로 성장을 한 날지라도 그들은 말씀에 실패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이스라엘에. 번성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격가지예요. 나무가 잘려버리는 망함이 너희의 본질이야. 나무가 잘려버리면 그 격가지들 번성한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또 신명기 또 보십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까 염려가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 약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넌 이방신 섬길 거야. 내 약속 어길 거야. 그런 너희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한다는 예고인데 그 예고는 이미 되어진 예고죠. 이미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 버릴 거니까 결국 재앙과 환란이 그들 운명으로 그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또 어떻게 변명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 또 그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재앙과 환란이 임해도 너희는 너희를 망할 줄 안 보다 그 뜻이에요. 도무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모를 거야. 그런 핑계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재앙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 그러면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오는 것이 과연 그게 믿음이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앙과 환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고생을 할 거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아예 망할 걸 예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망한다, 망할 자야. 그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31장 내용인데요. 근데 뒤에 또 가면은 분위기가 또 바꿔집니다. 달라집니다.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을 한 내용이 나와요. 축복. 그러니 성경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앞에선 재앙과 환란 예고해놓고 뒤에도 축복을 한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방식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모세 축복이 어떻게 끝나는가 좀 보십시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자시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장에 이스라엘에 향한 재앙, 환란에 대한 얘기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산되는 겁니까? 취소되는 겁니까? 그게 취소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소란 건 없어요. 그러면 재앙과 환란, 이스라엘 계속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재앙과 환란 상태에서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앙과 환란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 그게 뭐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생각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상한 아주 이상한 행복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넌 행복한 사람이야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 뭐예요? 문제는 내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이 구절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행복하구나 그런 느낌 확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데 뭐. 우리는 시큰둥해요. 그렇게 성경에.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를 못한다면 이런 구절은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그냥 아 이건 좋은 내용이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행복한 느낌에서 그럼 뭐가 문제지?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뭐가 내게 걸려있는 것이지? 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이 통하게는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과 정말 비할 바 없이 좋은 환경이 있는 우리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데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고생을 하고 돌아온 그들이 자기들을 행복한 사람 보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기에는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런 생각들은 가득해요. 내게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좋은 여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우리 늘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런 내가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은 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생각하세요. 너는 행복하다. 이 말에 우리는 자꾸 내 육신 중심을 주변에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 육신을 놓고 그 육신 주변을 우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행복하다고 할 조건이 있는가? 우리는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남들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다. 이걸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아 그래, 그래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비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런 결론 내려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것이. 나보다 못한 자를 따지면서 내가 더 우울하네? 아 그래 행복한가?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앞에 나보다 더 우울한 사람 와서 보세요. 행복함을 느끼는가? 늘 부족하지. 그게 인간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런 노릇이에요. 그걸 기독교인들은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덮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지옥 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턱이 없어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뭐냐? 그건 저는 한마디로 자기를 망할 대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자기를 망할 대로 보지 아니한다. 자기를 망할 대로 보지 않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 생활 사람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왜 이방식 섬기는가? 왜 언약을 넘기는가?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낸 너희는 망할 죄야. 그 시각을 놓치는 거예요. 망할 죄라는 시각 없이 약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이방식 섬기는 자기들은 뭔가 더 유리하게 보이는 그런 이방치는 유산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망할 줄 보지 아니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믿음도 아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그들은 애굽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애굽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해요. 둘 다 통일한 것은 자기를 절대 망할 줄 보지 않으면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면 될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의 방식이거든요. 종교 방식.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말씀드린 것 이스라엘은 그 사고방식은 자기들이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날 위해서 믿음에 열심을 내는 그런 것들이 애굽적인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린 것처럼 유다를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고 자부한 모든 것들이 전부 소용없는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뺑뺑이 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뺑뺑이 단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에서 막 기압 주름을 뺑뺑이 돌린다 그런 말인데 인생 자체가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고 돌리면서 결국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맞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했다고 한 모든 것 다 헛된 허무한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했고 지파마 지도를 세웠고 다스리게 하는 것은 이제 조직적으로 탄탄한 국가를 이제 세워가는 체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서 번성케 해버리면 인간이 생각하는 게 딱 들어맞는데 근데 그게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신은 내가 잘하면 내 뜻과 맞춰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게 애굽적인 사고방식. 거기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그거란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군대가 조직되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제 국가로 탄탄 체계를 갖추어 가는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구조사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은 21장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 일로 7만 명이 이제 죽는 재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7만 명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부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7만 명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죽어야 될 자야. 그거란 말입니다. 아니, 다윗이 조사했는데 우리가 죽습니까? 그건 안 통해요. 왜냐면 다윗의 사고방식 모든 인간 퍼져 있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스라엘들이 모두가 죽어야 돼. 그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인구 조사하면서 20세 밑으로는 조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20세 밑으로 조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인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20세 밑으로 조사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처럼 보일 수가 또 있습니다. 약속을 믿으니까 조사하지 않았구나. 믿음 좋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 그 약속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많게 한다. 그래 그럼 내 백성이 많아지겠네. 셀 수 없게 되겠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약속의 실현을 그런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백성의 수가 적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그게 애굽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일 드러나야만 이게 신이 도와준 일, 신이 한 일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구 조사로 인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사고방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결국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고 유다 또한 다르지 않다. 이걸 보인단 말입니다. 유다도 똑같아. 유다도 하나님을 자기의 것이 많아지게 하는 분으로 알고 믿어왔던 것이고 그게 애굽의 사고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다가 하나님께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 일하시는 느낌이 들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사라진다겠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일하심이 내 것이 채워지고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는 약속의 실현을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20세 이하를 조사하지 않은 다윗의 생각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고방식. 그럼 우리도 진멸당한 7만 명에 속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진멸을 받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느끼지를 못하겠다. 내가 수고, 내가 일한 것만 있고 하나님 그런 날 도운 것은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없어. 그런 것 생각,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펼쳤을 때 드러나는 우리 인간됨이에요. 그것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만 믿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우리가 실은 사실은 애굽적 사고방식의 인간이었을 뿐이고 진멸 대상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경을 펼칠 때 들어야 될 말은 우리는 믿음 좋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저주의 인간이란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친절해요. 그게 친절. 그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베푸는 최고의 최상급의 친절이다. 비록 얼굴은 웃지를 않고 인사만 팍팍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받은 인간임을 성경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최고의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좀 제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친절한 신목사 뭐 그런 거 바라진 않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절대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좀 조직들을 체계 있게 잘합니다. 체계 있게 조직을 하고 또 조직마다 막 장을 세우고 그 장을 통해서 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뭐 훌륭한 군대처럼 말입니다. 물론 목사가 그런 일에 능숙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거기 발밑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조직을 해놓고 일을 시키면 교회가 순탄하게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돼요. 조직이 잘 짜여 있으면 순탄하고 잘 굴러가면서 뭐 번성이 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인가? 그게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말씀 펼쳐놓고 살피는 일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교회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교회를 키울 생각으로만 가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부흥을 한다 할지라도 교인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우리 은석교회 교인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기를 믿습니다. 뭐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일 것 같습니까? 약속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축복도 아니죠 당연히.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욕망이고 애국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것이 채워지는 것인 마음을 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와서 성경을 보게 하고 깨달음을 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진노의 대상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에 놀라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신명기 한 것도 보십시다.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 왜? 진멸당할 거니까. 재앙이 임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자손이 많아진다 해도 모두가 다 망할 자로 태어나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자손들 속에 망하면 안 되는 그런 자는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교인 수가 많아진다. 그래봐 교인들 하나 다 진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의 비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갈라디아 3장 16절 봐보십시다. 오늘은 귀찮게 성경을 좀 많이 보게 하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바울 해석 안에서 하늘에 별같이 많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브람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브람 혈통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아브람 자손인 예수께 속한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수께 속한 백성 자손. 그리고 그 예수께 속한 자손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나를 저주받을 자로 진노의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보지 않고 나의 모든 진노를 덮어버리는 예수의 피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을 보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께 속한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수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망할 자로 인식을 하면서 함께한 그 관계, 그 관계가 오늘 주어 묵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가정이 아니고요, 예수께 속한 집단으로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묶여버린 하나된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걸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꿈꾸는 헛된 환상인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 자꾸 자기 그런 환상 속에서 교인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부족함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당연한 거죠. 교회가 한둘 떠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만 남아보세요. 다 떠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시거나 이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막 한 잔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야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 일하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는 거 그것도 하나님 일하신 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이 되는 게 있다, 그 뜻이에요. 즐거움을 누리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즐거움이 되는 게 있어. 그게 행복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것,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받을 자격도 없고 그냥 받아야 된다면 진노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께 딱 맞는 것은 그냥 진노 받아서 죽는 거, 그게 딱 맞아요. 그게 딱 맞는데, 근데 그런 여러분께 구원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한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몽땅 내가 열심히 잘해야 뭔가 구원이 오겠지 이런 기대 속에 있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아는 사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횡재한 겁니다. 그냥 횡재한 거예요. 이 구원이 횡재란 느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망할 자 그거예요. 그러니 왜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은 망할 자 심판 제 이것만 얘기하더라. 아니 근데 그 망할 자라는 거, 죄인됨, 그 저주 심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저주 심판을 떼버려 잘라버리고 그냥 뭐 믿음 잘하시고 구원이 있으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내가 열심히 한 게 그게 근거가 되고 내가 한 일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그냥 던져진 겁니다.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기쁨으로 자리하는 즐거움으로 자리하는 행복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 점에 보면은 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유다에 대한 사랑이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 그렇게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나온 겁니다. 인간에게서. 성경이 출제가 아니에요. 애굽적 사고방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상이 주는 그런 사랑이죠.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육신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랑,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 사람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좋게 하는 사랑은요. 자꾸 뭔가 끊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일이 평생을 살면서 늘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웃을 때가 있지만 무슨 때가 있다? 울 때도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이 평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마치 사랑에 끊어진 것 같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사랑해달라 기도하겠죠. 그건 사랑이 끊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끊어지지를 않아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돼도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는 뜻이, 뜻 가운데에서. 그게 망할 자를, 망할 자는 우리에게 나를 망할 자로 보게 하는 것이고 그 망할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17절을 보십시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 지도자는 사독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좀 특이하다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보면 다른 그 지파는 지도자가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옵니다. 한 지파 한 사람. 그런데 아론이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 지도자가 있고 또 아론 자는 지도자 따로 있어요. 이 레위 사람의 지도자가 둘이 나오는 결과가 되죠. 아론 자손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느낌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냐면은 마치 너희들의 희망은 아론 자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일이다. 이걸 말해준 느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과 아론 자손 지도자는 번성과는 무관해요. 레위 사람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무슨 수로 번성하겠습니까? 자손 수만 많아진다고 번성이 능사가 아니에요. 수가 많아져 봐야 11조 안 들어오면 더 어려워져요. 먹고 사는 것이.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자리에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해가지고 자손 통솔 해가지고 감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제사장 일을 감독을 하고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일에도 실패를 하죠.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참되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뭐 일이 꼬이고 안 되면 뭔가 벌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또 내가 뭐 사랑에서 멀어진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다면은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이런 벌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는 게 맞아 벌이라면 벌로 느껴진다면은 이 벌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내부의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것이야. 그러니까 벌을 받아도 내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그리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벌 받으면서도 그 벌이 나를 저주할 자로 보게 하고 저주라는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는 일이구나. 또 그렇게 아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잘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일.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한 것도 없겠지만 잘한 게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잘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일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이 돼요. 주님의 일만. 우리는 예수님이 잘한 그 일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없다. 그 말에 실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넌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행복은 망하는 자리, 저주와 죽음의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볼 것 없다. 볼 것 없고 오직 주님만 희망이시다. 그 피만 희망. 이걸 아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남들은 망했다 이렇게 보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어지는 이게 성도의 특이성입니다. 남들도 망해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랑 안에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를 이러한 특이한 성도로 만드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 일하심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게 기뻐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이제 교회로 모여서 성경 펼치는 이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좀 인간의 저주와 죽음 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손을 뻗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거 이렇게 감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전부의 밑바닥에 내 인생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깔려있다. 그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기쁨으로 자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진노가 마땅한 그런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베풀어진 그 사랑, 은혜, 긍휼을 바라보고 오직 그것이 우리 감사가 되고 즐거움으로 자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